안녕하세요. EBS FM 예오차이나 DJ 박순
DJ 이승희입니다. 니하오.
토요일 새 단장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꽃보다 공깃밤님, 중국 소식을 듣고 있으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가슴 뭉클하기도 하네요. 주말에 출근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6587님, 늦잠을 자는 바람에 남편을 차로 출근시키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우연히 토요일 리아우 차이나 듣게 되었습니다. 재밌는 여행 이야기와 유쾌한 진행에 듣는 내내 즐겁네요.
네, 토요일에는 여행과 함께 여러분에게 또 여유를 또 선물해 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도 핫한 중국 소식과 재미있는 중국 여행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리아우 차이나 여러분 마음속에 저장해 주세요.
그럼 노래 한 곡 듣고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캐스커가 부릅니다. 모든 토요일.
따지에 따지에 따끈따끈한 중국 소식.
응답하라 차이나.
네, 이번 주 중국엔 어떤 핫한 소식들이 있었는지 궁금한데요. 상해, 홍콩 따지에 연결해서 바로 들어볼까요?
상하이 먼저 연결해보죠.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 씨.
알파고가 틀려주니 중국 소식 어디까지 들어봤니? 상하이 알파고 통신원 최진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소식 좀 빨리빨리 전해주세요.
저는 상하이에서 택시를 탈 때 상하이어로 농하오라고 사투리로 인사를 해요. 그 이유는 택시 방아지 때문인데요. 저도 처음 상하이 왔을 때 10분이면 오는 곳을 외국인이라고 30분 넘게 뺑뺑 돌아 난 누군가 여긴 어디요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런데 상하이 시에서 상하이 이미지 개선을 위해 바가지 요금, 승차 거부, 불친절한 택시의 명단을 과감하게 공개했습니다.
아니 따로 개선 방안이 나올 정도면요. 그동안 그 상하이 택시 문제가 꽤 좀 심각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중국의 이미지가 사실은 긍정적이진 않잖아요.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택시였는데요. 상하이시는 올해 상반기 상하이 내 바가지 요금, 승차 거부를 한 택시의 신고를 종합하여 가장 접수가 많이 된 택시 회사 이름, 택시차 번호를 공개하고 이 내용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택시 회사별 바가지 요금 순위, 고객 불만 신고가 가장 많이 된 회사 순위, 택시별 서비스 태도 신고 순위, 택시 뺑뺑이 차량 신고 순위, 승차 거부 순위 등 발표하고 해당 회사와 차 번호를 모두 오픈했어요.
개선 방향이 뭐 이거 상당히 직설적인 것 같은데요.
중국은 사회주의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단호하게 직설적인 방법을 쓰는데요. 미엔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에서는 명단 혹은 얼굴을 공개하는 등의 챙피를 주는 벌들을 주는 편입니다. 사실 중국의 택시 운전사님들 친절하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한국인이라고 중국 생활 어떠냐 힘드냐 걱정해주시는 분들도 많고요. 이번 상하이시의 개선 방안으로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파고 통신원 소식 하나 더 준비하셨죠?
네. 저는 인터넷 게임을 별로 즐겨하지 않는데 두 분은 게임을 좋아하세요?
저는 좋아합니다. 뭐 369, 그다음에 여러 가지 있겠죠?
네. 저는 그 별 크래프트.
난 369는 369, 369, 2369 얘기인 건데.
아 그래요? 저는 땡 아블로 이런 인터넷 게임 좋아합니다.
난 크게 웃을 줄 알았더니 뭐 반응이 없네요.
아, 뭐 그것도 게임이잖아요.
아니요. 그래서 인터넷 게임을 얘기하길래. 아무튼 저의 진지했어? 개그는 이랬다고요.
네. 웃어드릴까요? 지금 안 늦었어?
아닙니다.
늦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계속 얘기 이어나갈까요?
네, 저는 인터넷 게임을 즐겨하지 않는데요. 중국의 한 남성이요. 펜타스톤 게임, 중국어로 왕저롱야오 게임을 너무 좋아해서 딸 이름을 펜타스톤, 즉 왕저롱야오라고 지어 중국에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왕저롱야오, 그냥 듣기에는 나쁘지 않은 이름인 것 같은데요.
중국어라 뭔가 있어 보이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 희순 씨 부모님께서 옛날에 자치기를 좋아하시면 희순 씨를 박자치기라고, 만약에 테트리스를 좋아하면 박테트리스라고 지은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느낌 오니까. 그런데 실제로 산시성 후연시에 출생한 딸의 상주 인구 등록 카드에는요, 정확히 왕저롱야오라는 이름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이의 아빠는요, IT 업계에 종사하며 평소 펜타스톤 왕저야오의 게임을 즐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딸이 태어나자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이름을 아이에게 지어준 것입니다.
중국 사람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아무리 게임이 좋다고 해도 어떻게 아이 이름을 게임 이름으로 짓느냐. 아이가 나중에 놀림을 당할 것을 생각지도 않느냐. 분명 아빠를 원망할 것이다 라는 의견들이 있었는데요. 당사자인 아빠는요. 내 딸 내가 이렇게 짓는데 뭐가 문제야. 이름은 그저 이름일 뿐이다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좀 약간 화가 나네요.
좀 싫어요, 이런 아빠. 그렇죠?
이런 아빠 진짜 말도 안 돼. 네. 중국에 정말 별의별 이야기가 다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펜타스톰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길 저희도 기도할게요. 알파고 통신원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네, 신나는 주말 되세요. 제이진.
네. 자, 이번에 홍콩 연결해봐야죠. 네, 홍콩 통신원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홍콩 김윤선입니다.
네, 저 일주일 만에 뵈니까 더욱더 네. 반가운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씨, 너무 반가워요.
저
네.
이 말 해도 될까요?
뭐요?
희순 씨가 그 우리 홍차 통신원 그 목소리 들을 때 있죠.
네.
굉장히 안정감을 찾는 것 같아요.
저요?
맞죠?
저에게 뭔가 위안과 힐링이 되는 시간인 것 같아요. 이, 네. 홍콩 제가... 시간은요. 네.
맞죠?
네.
제가 느끼는 거 맞죠?
네.
진짜 그렇다니까요. 근데 홍차.
너무 듣기 좋은 말이네요.
저에게도 네. 안정감을 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어떤 소식 준비해 주셨나요?
네, 중국에서 그 이번 주 가장 큰 관심을 끈 뉴스는 첨단 기술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 현재 중국의 택배 시장이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데요. 드론이나 로봇을 이용해 택배 산업이 점점 더 첨단화되고 있다는 관련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지난주 이 시간에 그 핸드폰을 이용한 그 모바일 페이에 대해 소개했는데요. A회사에서는 이제 핸드폰도 필요 없다. 그 항저우의 패스트푸드점을 시작으로 얼굴 인식 대금 결제 서비스를 시작했다는 소식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 외에도 중국의 젊은 사람들이 학벌이나 외모 등 자신과 배경이 비슷한 사람들과 결혼하기 위해서 이제 연애보다는 그룹 미팅을 통해 배우자를 찾는다는 그런 좀 씁쓸한 소식도 있고요. 홍콩에서는 올해 홍콩인의 캐나다 이민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뉴스도 관심을 모았습니다.
야, 이번 주 정말 다양한 뉴스들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굉장히 관심 가는 그런 뉴스도 있어요. 이 중에서 오늘 좀 더 자세히 전해 주실 소식은 뭔가요?
네, 오늘 두 가지를 꼽았는데요. 먼저 소개해 드릴 뉴스는 누구든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억소리 나게 큰 상금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 전 세계적으로 현재 택배 산업에 드론을 적극 활용하려는 것이 추세인데요. 중국에서도 택배 산업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그 인건비와 물류비 등 비용을 줄이고 그 정확한 배송이 가능한 드론 배달 서비스를 운영하는 회사가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중국의 2위 전자상거래 업체인 징뚱닷컴에서 드론 배달 서비스에 관련해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상금을 걸었는데요. 그 상금 규모가 깜짝 놀랄 금액입니다. 드론 혹시 이 금액이 얼마일까요?
상금 보통 뭐 한 뭐 천만 원 뭐 한 많으면 한 1억 정도 되겠다. 1억?
네, 바로 중국 돈으로 1억 위안. 우리 돈으로는 170억 원 상당의 상금을 내걸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우와, 저는 1억도 네. 지금 1억이나요? 그랬거든요.
상금이 170억이에요? 회사 네. 망하는 거 아니야? 상금 주고?
네? 아니, 보통 아이디어 공모전은요, 많아야 한 3천만 원 이 정도 아닌가요? 네, 170억이요?
네, 역시 중국은 스케일이 크죠. 네.
아니, 그러면은 네. 이 170억 원의 상금, 도대체 이 회사가 네. 원하는 아이디어가 어떤 건가요?
그 징뚱닷컴은 현재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가 일부 지방에 국한돼 있지만 앞으로 대도시로 지역을 확대하고 또 배달 물품의 중량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확장하면서 보다 정교하고 안전한 드론 배달 서비스 방법을 설계할 그 세계 최고의 드론 전문가를 찾고 있는 중이에요. 그 대도시의 드론 배달을 허가받기 위해서는 그 정부가 내건 까다로운 규정을 갖춰야 하는데요. 무엇보다 안전하고 스마트한 드론 개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중동닷컴은 이번에 이렇게 파격적인 상금을 내걸어서 세계의 많은 드론 관련 과학자와 기술자들이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해요.
와, 네. 드론 생각이 안 나는데요.
드론 한번 배워봐야 되겠다.
우리 네. 김건모 씨 나설 것 같은데요.
드론 한번 빨리 배워야 되겠다 이거.
예. 우리나라의 뛰어난 드론 전문가들도 뭐 한번 아이디어를 내봐도 좋을 것 같아요. 김건모 씨 이거 그 저작권도 좋지만 괜찮을 것 같지 않나요?
김건모 씨가 띄우는 드론은 아주 작은 드론이고요.
그래도 관련 있지 않나요?
여기서 말하는 드론은 굉장히 또 부피가 큰 드론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네. 두 번째 소식 한번 들어볼까요?
네, 또 두 번째 소식은 제가 살고 있는 홍콩 관련 뉴스인데요. 1997년 그 홍콩이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 홍콩인의 캐나다 이민이 현재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왜 캐나다로만 가는지 너무 궁금한데요. 그리고 갑자기 또 이렇게 이민자 수가 늘어난 이유가 뭔가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좀 홍콩에서 요즘 좀 살기가 많이 좀 힘들어졌나요? 어때요?
살기가 힘들어요.
네? 네. 어디든 살기는 힘들죠. 네. 아무래도
아니 윤선 씨 돌아오세요 한국으로.
네, 네 돌아가고 싶어요.
네. 캐나다가 네. 좀 이민을 잘 받아주는 경향도 좀 있죠.
네, 네 맞아요. 네. 또 그 환경이 워낙 좋다 보니까 네. 많이 선호하기도 하는데요. 그 이렇게 이민자 수가 늘어난 이유는 또 실제로 제가 느끼기에도 뭐 물가가 워낙 높고 공기 오염도 많이 심하고요. 그 확실히 생활 환경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 홍콩 사람들에게는 이런 이유들도 중요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국의 홍콩 간섭이 점점 더 심해지면서 그 이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 중국과 홍콩의 그 아주 복잡하고 요즘 미묘한 갈등이 그 원인인데요. 그 현재 중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그 홍콩인들은 민주화심이 또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위로 인해 오히려 중국이 홍콩 통제를 더 강화하면서 그 옛날에 좀 더 자유롭고 그 부드러운 홍콩을 그리워한 홍콩인들이 그 환경도 좋고 또 그 비자도 아주 잘 나오는 그런 캐나다나 영국으로 그 이민을 결심하는 데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해요. 그 올해 캐나다 이민자 수가 지난해에 비해서 두 배에 달하면서 그 지난 20년간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중국 안에 있으면서도 이 홍콩이 그래도 굉장히 네. 좀 다른 어떤 하나의 나라처럼 그래도 좀 분리된 네.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 점점 이제 중국과 같은 그렇죠?
네.
묶어가는 느낌이 조금 들긴 했어요. 맞아요. 요 몇 네. 년간. 근데 그게 좀
네,
힘들다.
좋은 점도 많지만.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네. 다 존재하죠. 그렇죠? 예. 네. 중국에 네. 이어 홍콩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홍차통신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네, 또 다음 주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짜이젠.
짜이젠.
중국 최신 소식도 들었으니까요. 이제 중국 여행 떠나봐야죠.
네, 그 전에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악동 뮤지션이 부릅니다. 초록 창가.
우리가 몰랐던 차이나는 세상이 열린다.
전명윤의
신시여우지.
그 어디에서도 떠날 수 없는 독특하고 유니크한 중국 여행을 안내해 주신 분입니다. 여행 작가 전명훈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그 홍콩 마카오 식도락 여행이 너무 재밌었어요.
네, 다행입니다.
반응도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또 더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음식에 담겨진 그 숨은 유래. 너무 재밌었습니다. 네,
딤섬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셨던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여행 시작하기 전에 준비한 선물 안내해 드려야죠.
네, RH 코리아에서 나온 우리 전명훈 작가님의 중국 여행 가이드책 상하이 100배 즐기기. 이 책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요. 말머리에 중국이라고 쓰셔서 지금 문자 주시면 됩니다.
네. 그냥 중국 말고요. 왜 갖고 싶은지 이유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휴대전화 샵 1045번으로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반디 게시판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서 전명윤 작가님의 책 선물 드릴게요.
홍콩 마카오 식도락 여행 2주 동안 떠나봤는데 오늘은 어디로 떠날지 궁금한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행지 안내해 주실 아주 특별한 분 섭외했는데요. 윌슨 도밍고스 나와주세요.
300년 전통 도밍고스 가문의 유일한 후계자 나 휘슨 도밍고스 드디어 중국 도착. 나홀로 배낭여행 좀 해보려고 오긴 왔는데 어딜 가야 하나? 저기 중국 미녀 Excuse me China travel 추천 please
하오 호수 레이크 레이크 뷰티풀 하다 해 시호 시진 真的很好 Delicious pork 통파유 아비 대지대지 진회 now 침퇴퇴 You know what I'm saying?
I don't know A beautiful horse Delicious 돼지고기 맛볼 수 있는 곳 도대체 어디지? My fantastic guide 판타지언 도와줘요 자 호수가 아름답고 맛이 있는 돼지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는 곳 오늘의 여행지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장성의 성도죠 상하이에서는 남쪽으로 한 200km 그러니까 서울대전 거리 좀 가깝게 있어요 수저우와 함께 중국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유명한 도시 요즘도 중국인들은 이런 말을 합니다 수저우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다 라고 입버릇 처럼 말하거든요 바로 항저우라는 도시입니다.
항저우라는 곳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네, 어떤 곳인지 궁금해요. 그래서 네.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또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이곳에서 사는 것이 인간의 행복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말하는 걸까요?
네, 중국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상유천당, 하유소항 이걸 음치인 제가 어설프게 발음을 하면은 이제 샹요티엔탕.
샹요티엔탕.
예, 그다음에 계속 하세요 그냥.
네. 발음 안 하실 줄 알고 제가 했는데. 예, 예. 예,
그다음에 샤오스황이라고 그러죠. 예, 발음 도와달라고 제가 그냥 써놨어요.
네.
자, 바로 하늘의 천당이 있다면 땅에는 수저우와 항저우가 있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항저우가 중국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도시인지를 아주 잘 나타내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왜 여기를 굳이 이렇게 천당에 비유할 정도로 좋아하냐. 항저우는 옛날 같은 경우는 삼시세끼를 해결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되게 큰 일이었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일단 풍부한 땅, 물 이 두 가지를 갖추고 있어가지고 끼니를 거르는 사람이 옛날에도 없었다고 그래요. 무엇보다 7세기 이후에 이제 수나라 양제라는 사람이 경항대운하라고 해서 항저우에서부터 베이징까지 가는 운하를 건설해요. 이로 인해서 항저우는 이제 중국의 남북을 연결하는 물류의 중심지가 된 거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알기는 이제 수나라 양제 같은 경우는 고구려를 쳐들어간 나쁜 사람 정도로 알고 있고 두 번째가 무리한 토목공사로 나라가 망했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이 나라가 망할 정도의 토목공사 덕에 중국은 이후 1400년 동안 먹고 살아요.
아.
운하가 없었다면 사실 힘들었던 일이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당나라 뒤를 이었던 송나라 같은 경우는 자기 수도를 빼앗기거든요. 금나라에. 그리고 항저우를 아예 수도로 삼아가지고 이제 항저우가 유일하게 중국에서 수도가 됐던 시절도 있었어요.
아, 그때가 언젠가요?
송나라 시절. 그러니까 송나라 남송 시절. 시절이에요. 네. 우리나라랑은 고려시대하고 겹치죠.
네, 그렇군요. 아니, 근데 항저우에 가면은 전통적인 그 중국 분위기를 좀 느낄 수 있겠어요?
그게 원래 이렇게 도시라는 게 막 늘 번영성을 누리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과거에 로마가 한때 정말 전 세계의 세계 수도였다가 지금은 이제 관광 도시잖아요. 사실 이탈리아의 수도이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영원히 번영을 누리는 도시들은 사실 없어요.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경주를 예들면 되겠네요. 과거 신라시대의 경주와 지금의 경주는 다르죠. 그러니까 어떤 도시든지 간에 번영을 했다가 쇠락했다 때로는 멸망하기 마련인데 항저우가 정말 특이한 점은 최소 1500년 이상 한 번도 망한 적이 없어요. 꾸준히 번영을 누리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춘추시대, 그러니까 2000년 훨씬 전이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냥 유명한 도시고 번영을 누리는 부자 도시의 상징인 거예요. 심지어 지금 같은 경우도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하고 나서도 항저우는 되게 운 좋게 전자산업 같은 거를 유치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무공해 산업도시로 이제 명성을 떨치면서 네. 우리가 중국 여행하면서 두려워하는 그 스모그로부터 조금은 자유롭죠.
아, 그래. 항저우 가면은 그래도 코가 막 그렇게 막힌다는 느낌이 별로 안 들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여기 항저우 많이 발달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교통도 굉장히 편리하겠어요.
네, 일단 인천에서 들어가는 비행기도 있고요.
아, 그래요? 예, 직항이 있어요.
예, 직항이 있고. 그다음에 많이들 이제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는 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상하이로 가서 고속철을 타면은 한 시간이면 가요.
한 시간이면 진짜 서울대전 거리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이게 십몇 년 전에는 항저우로 바로 가는 비행기가 없었거든요.
맞아요. 그랬어요.
그래서 상해에 가서 덜덜덜덜덜 버스를 타고
그때는 또 버스도 네. 좋지 않았고
네,
기차도 느렸고
네, 근데 네. 지금 굉장히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그럼 항저우 내에서는요 어떤 교통수단을 좀 이용하는 게 좀 편리해요?
뭐 시내는 넓은데
네.
항저우 자체가 볼거리들은 좀 한 지역이 압축돼 있어요. 그러니까 전 도시를 헤맬 필요가 없고 이제 이따가도 나오겠지만 서호 주변에서 주로 관광을 하거든요.
서호가 그
호수예요.
호수죠.
예, 네,
그렇죠.
서호 주변을 순회하는 순회버스 같은 것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Y2번 같은 경우 버스는 이제 여유 2번 버스거든요. 이 버스 같은 경우는 그냥 호수만 계속 순회를 해요.
굉장히 천천히 가나 보다. 그렇죠. 여유
2번. 예, 예. 네. 그러니까 일단 그 버스를 타고 한 바퀴 도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 탑승을 하신 다음에 마음에 찍어뒀던 데 내려가지고 도시면 돼요.
좋은 방법이네요. 예. 한번 일단 훑어봐라.
일단 훑어보는 건 좋죠.
네, 네. 그다음에 콕 집어서 내려라. 네.
어차피 뭐 2위안이니까요.
아, 네네네. 네.
2위안이면 얼마죠?
360원, 70원.
네. 저렴하네요. 그렇죠. 네. 네.
이렇게 뭐 교통도 편리하고 현대식으로 많이 발전했다라고 하셨잖아요. 네네. 그럼 이 항저우의 상징이라면 어디가 있을까요?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네네. 서호죠.
네, 서호에 대해서 네. 이제 조금 더 깊이 얘기를 나눠볼
것 같아요. 호수의 크기가 어느 정도예요, 여기는 서호가?
여기가 어느 정도냐면요, 동서 3.2km고 남북 2.8km인데 네. 면적으로 따지면 33제곱킬로미터예요.
네.
이 정도면 석촌호수보다는 115배가 크고요.
석촌호수보다
115배,
100배가 크다.
네, 그 여의도 면적보다 4배가 커요.
호수가
예, 네, 뭐 일단은 뭐 중국은 일단 스케일이
누가 봤을 때 이거 바다로 알겠는데 그렇죠 어마어마하겠네요 그렇죠.
근데 다행히 이제 중국은 산이 많은 데가 아니라 지평선이 보이잖아요. 네. 그래서 뭐 도시가 건너편이 보이더라고요.
네.
저 서호는 지금 2011년 35회 세계문화유산위원회에서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됐어요. 근데 흔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호수인데 왜 자연유산이 아니고 문화유산이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냥 서호라는 데는 그 중국 강남 문화의 모든 역사와 문화의 집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단순한 자연 경관이 아니라 그곳에 얽혀 있는 이야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리고 당대 시인들이 서호와 관련된 뭐 시라든지 뭐 여기 좀 약간 그 에피소드가 좀 있지 않아요?
그렇죠. 일단은 뭐 대표적인 문학을 제외하더라도 그 와신상담이라는 고사의 주인공 중 하나인 오랑구천. 이 바로 항저우 사람이에요. 서호를 중심으로 있었고, 근데 소동파라고 알려진 이제 소식이나 네. 혹은 백거이, 네. 혹은 명필이라고 알려진 왕희지, 그 조선시대 선비들이 본받고 싶어 했던 서필의 왕이었죠. 그다음에 뭐 한족 최고의 명장 중 하나인 악비장군. 이런 건 이제 삼국지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시겠지만.
네. 그럼 이렇게 사실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서는 이런 시인들이 안 나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딱 보면 이제 막 저같이 이제 무지몽매한 일반인도 뭔가 읊어보고 싶어지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짧은 그 문장력이 아쉬울 뿐이지.
그렇죠.
근데 문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말 멋진 시 한 편 정도는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 그러다 망하더라고요.
우리가
어찌나
또
유치하던지.
니아오 차이나를 한 1년 6개월 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서호를 몇 번 들었는데 그 중국의 4대 미녀 그 중에 하나 서시가.
네네.
서시가 또 이 서와 관련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서호란 이름 자체가 이제 서시의 이름을 땄다는 얘기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와신상담고서에 나오는 스토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복수가 끝나고 나서 서시가 뭐 서호의 몸을 던졌다라는 전설도 있죠.
네.
예, 사실 뭐 팩트 여부는 중국에서 왔다 갔다 한 얘기라 전설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맞아요. 전설이 너무 많으니까요. 어찌되었든 서시의 서와 서호의 서는 그래서 전설으로나마 관련이 네. 있다라는
그 정도로 아름답다는 뜻이겠죠, 서호가.
네. 네. 예. 그리고 그 서시 말고도요. 양귀비도 좀 그 지리적은 아니지만 좀 서호랑 관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그 이제 양귀비와 당현종의 사랑을 쓴 장한가라는 시가 있는데
네.
그걸 쓴 사람이 바로 백거이예요. 그리고 백거이도 이제 항저우에서 목민관을 했었거든요.
목민관이라 하면은 여기서
뭐 대략 이제 지방 군수나 군수요. 뭐 현령 정도 되겠죠.
사무관 5급 이런 게 아니라.
예, 예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높은 직이네요.
그러니까 뭐 중국식으로 하면 태수.
고위 관리직이다.
예, 예. 있었고 이제 그분이 이제 백제라는 제방도 쌓았는데 그 장한가는 이제 당시에 거의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은 최고의 사랑 노래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유명한 누구나 알 수 있는 문장이 있죠. 장한가 안에 비익조 열리지라고 하는
네.
예, 그 둘이 그만큼이 떼어질 수 없는 사이였다라는 네. 거였는데 당시 이게 얼마나 인기가 있었냐면은 장한가를 부를 줄 아는 몸종은 몸값이 천금이었대요.
아, 그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노래 부를 줄 알면 일단 몸값이 뛰는 거죠.
다들 연습했겠네요. 그렇죠.
그렇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 뭐 한류 춤추듯이 그런 걸 연습했겠죠.
아니, 선생님은 여행 전문가인데 어떻게 중국 역사를 이렇게 줄줄 꿰고 계세요?
그냥 책 쓰려면은 많이 들여다봐야죠.
아, 그래요? 네. 원래부터 중국이 좀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관심이 있는데 아니면 안 해요.
아, 네.
네. 굉장히 이렇게 주관이 뚜렷하신 분이에요. 여행관이 있어요. 스스로만의 여행관.
그 요즘 기준으로 이제 그 덕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공한 덕질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얘기를 들어보면요, 항상 역사와 함께하는 스토리와 함께하는 여행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더 많은 얘기가 궁금한데요. 여기서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갈게요. 앤드류 탄이 부릅니다. Hot Love.
여러분은 지금 EBS FM 니아우차이나 여행작가 우리 전명훈 씨와 항저우 서호 여행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 서호 그냥 큰 호수가 아니었네요. 볼거리가 참 많은가 봐요.
일단 뭐 중국 분들이 딱 정리하는 걸만 하더라도 서호 십경이라고 하는 10가지 풍경이 있어요. 그 요즘은 또 서호 신십경이라는 것도 있어요.
새로 나온 십경이네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가지 주요 풍경이 있는데 뭐 이거를 하나하나 보기가 되게 힘든 게 어떤 풍경은 어떤 계절에만 가야 볼 수 있고 또 어떤 풍경은 특정 날씨가 돼야만 볼 수 있는 거여서 항저우 사는 사람도 20가지 풍경은 다 못 보고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네.
이걸 보기 위해서는 진짜 서호 주변에 1년 내내 살아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도 저도 한 4개 봤나?
4개는 보셨어요?
4개도 네. 많이 본 거예요.
아니, 어떤 풍경을 네.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장 흔한 풍경 중에 하나가 남병만종이라는 건데
네.
이거는 이제 서호 밖에 남쪽에 있는 사찰에서 저녁종을 칠 때 산과 호수의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제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그 큰 범종이 냉 하고 치면 호수 전체에 울려 퍼졌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뭐 자동차 소리가 너무 시끄러워서 사원 근처에 가면 이제 볼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그 느낌이 어떠셨어요?
그냥 그때. 그 범종이 되게 크거든요.
네.
이 범종 소리가 이렇게 진동이 되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범종 소리 파장이면 몸을 감싸는데 딱 눈을 들어서 보니까 호수가 펼쳐져 있고 석양이 새빨갛게 불을 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되게 아쉬웠던 게
네네.
여기서 이제 좀 사랑하는 사람과 어깨를 맞대고 벤치에서 볼 수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야, 그림
여행을 늘 혼자 하는지라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딴 생각하셨죠. 아, 라면 갖고 올 거 한국에서.
아, 그렇죠.
네, 이런 생각하고 막.
그래서 남병만종 같은 경우는 계절을 안 타요. 그냥 좋은 석양만 있으면은 바로 차 타고 올라가면 되는 풍경 중에 하나고요.
예, 벌써 그림이 머릿속에 착 그려졌어요.
네.
또
네.
보셨던, 느끼셨던 풍경은 어떤 게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소재춘효라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서동파가 이제 그 문민관으로 재임하던 시절에 만든 뚝방이에요. 그러니까 서호란 호수 자체가 원래 그 첸탕강이라는 강을 막아서 만든 인공호수거든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과거의 호수라는 거는 이제 인공호수는 댐이 아니다 보니까 강수량에 따라서 넘치기도 하고 가물도 지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호수를 연결한 또 몇 개 뚝방이 있어요.
네.
그 중에 소재라는 데가 서동파가 지은 뚝방인 거예요. 근데 이 소재춘현 뭐냐면은 소재에서 보면은 보는 안개 낀 봄날의 풍경이에요.
와,
그러니까 야, 이런 거죠. 멋지다.
그러니까 항저우 같은 경우는 일단 한국은 지금 제비가 없는데 항저우는 정말 강남이라 제비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우리 어렸을 때처럼. 그럼 제비가 짝짝짝짝거리고 다니고 남방이라 여기는 봄에 수양버들이 가득하거든요. 그 수양버들이 막 싹을 터내는데 그 새싹의 연두빛 있잖아요. 반짝반짝 빛나는 정말 아름다운 색깔이죠. 그 봄의 새싹들이 자체 발광을 할 정도로 막 예쁘게 피어나고 딱 이 시점에서 동쪽에서 해가 떠올라요. 그럼 호수는 물안개 아스레 잠겨 있다가 슬며시 모습을 점점 드러내는 거죠.
작가님이 느끼기에는 이 항저우의 이 서호
네.
1년 4계절 중 어느 시기 때 가면은 모든 걸 좀 약간 느낄 수 있을까요? 좀 약간 이 시기가 가장 좋다. 내가
저는 제가 보기에는 무조건 아시아 쪽 북반구 여행은 가을이에요.
가을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봄 같은 경우는 이제 항저우는 남쪽이긴 하지만 가끔 불어오는 황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가장 날이 좋을 확률이 많은 날은 가을이에요.
가을.
예, 예. 그러니까 아무리 이쁜 데라 하더라도 내가 간날 날씨만 치면 여행 끝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3일 내내 비 오면은
그렇죠.
이럴 거면 그냥 한국에 있을 걸. 그
그러면서 막 괜히 내가 본 블로거 막 욕하고 막
네.
책 쓴 사람 욕하고 막 사기 쳤어 이런
지금
거.
시기가 가장 좋죠.
그렇죠.
예.
지금 딱 이제 더위는 좀 가실 때고
떠나라.
이제 장마 끝나서 하늘은 맑고 지금
좋네요.
아니, 지금 그 여행을 많이 다니셨잖아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럼 지금 동남아 날씨는 어때요? 지금 동남아 날씨
나쁘지 않아요.
동남아
지금 여행하기 되게 좋을 때예요.
동남아나 뭐 이렇게 중국뿐만 아니라 모든 네. 이 아시아 날씨가 가을이 좋다.
예, 네, 저는 북반구는 지금 최고의 여행 시즌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지금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떠나셔야 돼요. 바로 티켓 예약하세요.
그 여름에 항저우 가면은요.
너무 덥죠.
그러니까 도쿄 날씨하고 거의 비슷해요.
도쿄 날씨요?
그러니까 한 34, 5도인데 습도 90%.
그늘이 없죠. 그늘이.
네.
그 여름은 비추라는 거죠.
네, 전 여름은 비추합니다.
여름
상하이도 비추. 마찬가지예요.
상하이도 그냥. 여름 비추.
그러니까 여름 휴가 때 상하이 간다 이거는 저는 그건 고생하고 싶어서 막 그냥.
근데 예. 잘 모르시는 분들은 딱 휴가가 내가 뭐 7월 말, 8월 초인데 상하이를 너무 가고 싶은데 근데 그때 가시는 분들 꽤 있거든요.
네. 버스 여행만 하고 싶으시다. 그러면 뭐 가도 상관없죠.
근데 좀 그렇죠. 고생스럽겠다.
그리고 일단 그 홍콩이랑 중국 도시들이 다른 게 홍콩은 작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크게 걸을 일도 없고 에어컨을 연결하면서 다닐 수가 있는데
다 연결돼 있으니까. 네.
상하이나 베이징 같은 이제 중국의 도시들은 일단 사이즈가 서울보다 크거든요.
오.
그러니까 거기서 길 한번 헤매면은 사람이 이제 파김치가 되죠.
아.
그러면은 이제 꼭 그 여행을 누가 선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이제 싸우는 거죠. 이제 거기서 네가 오자 그랬잖아. 막 이러면서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책임진다며 막 이러면서.
이 항저우의 서호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하는 여행도 굉장히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길들도 편하고 그냥 이제 어르신들이 쉴 수 있는 벤치들도 많기 때문에
자연과 함께하니까 그렇죠.
예, 그렇죠. 네.
한국에서 또 볼 수 없는 풍경들이 펼쳐지니까.
그리고 희순 씨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어요.
네.
아까 희순 씨가 그 남병 만종 할 게 있죠. 전역종 칠 때 네. 라면 딱 생각할 때 그랬잖아요.
네.
정말 우리는 그래도 커플인 게 저는 지금 소재 추녀 생각하면서요 들으면서 안개 낀 봄날 아침이잖아요. 김치전 생각했어요.
아이고.
지금 제일 먼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컵스프 이런 거 생각했는데.
컵스프.
네, 우리보다 좀 더.
아침이니까.
네. 역시 혼자 다니시는 분이라.
고독하죠.
안개잖아, 안개. 그래서 이 지금 그 서호 십경에다가 신십경 생겼다 그랬잖아요.
네네.
플러스 음식까지 해서 지금 소개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풍경을 보면서 먹으면 좋은 음식. 네, 아,
왜냐하면 문학만 떠올릴 수도 있지만 이제 네, 그, 이런 면도
좀. 초금강산도 19경인데.
그럼요. 네,
네. 아니 굉장히 궁금한 게 작가님은 원래 인도 여행 전문가신데 어떻게 하다가 또 중국까지 관심을 갖게 되신 거예요?
그 제가 고생복을 타고났나 봐요.
왜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도 책이 1200페이지거든요.
네. 1200페이지요?
네.
낸 책이?
책인가 책 한 권이 1200페이지짜리 책이에요. 그래서 흉기예요, 흉기.
베개로도
쓸 수 있어요.
네?
베개로도 쓸 수 있어요.
굉장히 두껍네요. 그쵸?
그리고 중국 책이 1100페이지예요.
와우.
아니 보통 그러니까, 이렇게 여행 책을 내면은 좀 쉽게 볼 수 있게끔 굉장히 좀 간략하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요런 책이 진짜 필요해요. 왜냐면은 정보가 다 들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제 딱 해보니까 저 말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또 나 집어넣었으니 얼마나 글자가 많겠어요.
네.
그래서 제 책은 호와 불호가 확실하게 갈립니다.
아,
네. 호불호가 갈린다.
네.
역사 스토리가 있겠네요.
아니 근데 인도 책을 이렇게 1200페이지 내고 네. 중국에 다시 또 이렇게 여행하다 보니까 좀 관심이 생기신 거예요?
예. 네. 근데 장점이 되게 많은 게 인도와 중국을 같이 봤다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남들에게 좀 의시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세계 인류의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썼다.
맞아.
네.
중국 다음에 인도잖아요. 그렇죠?
이상한 자부심이 있죠.
네.
앞으로 9년 후면 인도가 중국의 인구를 앞지른다고 하더라고요.
인도가?
네. 어쨌든 지금 인도, 중국 굉장히 페이지 수가 많은 책을 쓰셨잖아요. 그러면 네. 서울 여행을 하다가 좀 생겼던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잊을 수 없는 에피소드라면 이런 거죠. 처음에 이제 지도상의 서호 크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전체 면적을 계산하지 않으면은 뭐 동서 3.몇 킬로미터, 남북 2.몇 킬로미터.
저도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별로 안 넓어요.
이게 예. 뭐가 넓은 거야? 이게 어떻게 뭐 석촌호수의 100배야?
예. 그래가지고 저도 자전거를 빌렸죠. 근데 그때만 해도 서울 주변이 이렇게 도로가 정비되지 않을 때.
네.
와, 한 3분의 1 갔는데 울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그런 거 있잖아요. 한국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자존심 있지 포기할 순 없어. 이러면서 이제 막 다리에 이미 쥐가 나는데 막 절며 자전거를 울며 불며 넘어가서
한 바퀴 도셨어요?
정말 한 3분의 2쯤 갔을 때 정말 버리고 어디 가고 싶더라고요.
네.
근데 여권을 맡겨놔가지고 서 자전거를 버릴 수 없었고
다시 들고 와야 돼요. 네, 네. 자전거를.
그래가지고 겨우 했는데 한 3일 알아두었어요. 그것 때문에.
거기서?
예, 네, 그것도 그렇고 운두제가 별로 이제 서호랑은 안 좋았던 게 처음에 항저우에 제가 한 40일을 살았거든요.
항저우에서?
예, 예.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은 중국 책을 처음 준비할 때 공동 저자분이 있었는데
네.
이분이 이제 항저우에 있는 절강대에서 차, 그러니까 차이니스 티를 공부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숙사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2005년이니까 뭐 이렇게 뭐 이메일로 주고받았죠. 화상 채팅이 되는 시대가 아니니까. 속이 터지는 거예요, 얘기하는데. 그냥 짐 싸가지고 일로 오라고. 그러니까 짐을 싸가지고 항저우에 갔어요. 40일간 합숙을 하면서 이제 지역을 어디 어디 취재할지 취재 방향이랑 도시를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공동도자가 있으니까. 그걸 합의했죠. 그래가지고 덕분에 항저우에 40일 있으면서 서호는 매일 산책을 가는 코스로 삼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못 봤어요.
서호는 하루로 안 돼요. 저도 연간 회원권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절강에 이 두 달 있을 때 매일매일 다녔죠.
그 정도로 넓어요?
그럼요.
네. 아.
이 정도로 소가 넓다라는 네. 걸 보여주셨어요.
아니 여행하면서 저는 또 뭐 이런저런 일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뭐 에피소드 그렇죠. 생기는데 뭐 그쪽 항저우 서울 쪽을 여행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어떤 뭐 분이 있나요 혹시 여행하면서
사람 혹은 볼거리
여행하면서
뭐 친구가 생겼다거나 그렇죠.
제가 또 해외 다니면서 친구를 안 만드는 까칠한 성격이라.
그냥 다니세요? 혼자 다니시는 거예요?
예, 예, 혼자 다니는 편이에요.
혼자 다니고 혼자 글 쓰고.
그러니까 그게 그러니까 어떤 도시에 있을 때 네. 그러니까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그 시간이 즐거울 수는 있는데 결국 글을 쓰려면은 그 도시에 가만히 서가지고 풍경을 바라보든가 내가 혼자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이드북이 뭐 이렇게 실용 정보가 있는 책이긴 하지만은 앞에 개요나 이렇게 그 도시를 설명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 느낌을 내가 갖지 못하면은 결국은 남의 걸 베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고독하게 여행을 하는 편이죠.
아. 그러니까
여행하는 스타일은 전 별로 재미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여행에 좀 목적이 있으시니까 책을 쓰기 위한 여행이었기 때문에 뭐 그런 친구들 없이 그냥 혼자 여행을 했다.
오히려 이제 그런 경우는 많죠. 이제 아침에 벤치에 앉아가지고 중국 신문 뒤적뒤적거리고 있으면은 이제 한 2005년만 하다도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 복장은 차이가 확 났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외국인인지 안단 말이에요. 그럼 넌 뭔데 그런 걸 보냐? 와가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물으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저는 음치라 신문은 볼 줄 알지만 말을 하면 안 통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중국어 하셨어요 그때?
간단한 말은 하죠.
아,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는 사람들은 있었다.
근데, 예, 그렇죠.
근데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이렇게 책에 좀 집중을 하려면 대상에 집중을 하려면은 혼자서 다니는 게 더 나을 것 같은데요.
저의 약점이 개인 무용담이 적어요.
아, 네. 예. 그러면은 이렇게 다니시면서 이제 서울에서 이건 꼭 봐야 한다 하는 그런 볼거리 등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일단 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것 중에 하나는 악비사당에 사당이 있거든요. 서호 입구에.
사당이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좀 신을 모시는.
신주 모신대죠.
네, 네.
그러니까 악비 같은 경우는 이제 남송 시절에 유명한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송나라는 되게 좀 문화는 화려하게 번성했지만은 이제 그 송나라 이전에 당나라가 절도사라고 하는 이제 장군들에게 권한을 너무 많이 줘가지고서 반란으로 망했어요. 그래서 송나라를 만든 이제 송태조 조광용 같은 사람은 군인들을 이렇게 중시하니까 나라가 망하네 이러면서 군의 힘을 약화시키고 선비들의 힘을 강화시켰어요. 이랬더니 싸움을 못하네요. 그래가지고 당시 이제 북방의 거란족들이 만든 요나라나 금나라가 맨날 송나라를 쳐들어오는 거예요. 결국은 자기 수도까지 점령을 당해요. 그 전에 수도가 카이펑이라는 데였는데 그리고 이제 천도를 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고 나서 황제도 저쪽에 인질로 잡힌 상태에서 그래서 남송 정권이 항저우에 처음 생기는 거죠. 근데 이때 그나마 좀 무력을 썼던 사람이 악비라는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계속 우리가 뺏긴 땅을 수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통일전쟁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어요. 그리고 전쟁도 되게 잘했어요. 근데 이제 송나라 정부에서도 이제, 아, 그 전쟁을 하면 백성들이 일단 힘드니까 빨리 평화를, 화평 조약을 맺은 다음에 전쟁을 끝내자라는 파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이 재상인 진회라는 사람이에요.
네, 진회.
근데 이제 역사적으로는 결국 진회가 진회는 악비를 되게 위험한 사람으로 봤던 것 같아요. 모함해서 죽여버려요. 근데 중국 사람들, 특히 한족들의 입장에서는 어쨌든 민족 영웅이었는데 그리고 이제 그들이 말한 북방 오랑캐로부터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는데 억울하게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악비는 어마어마한 영웅이고 진회는 거의 망고의 역적이에요. 그래가지고 사당 앞에 딱 가면은 진회 동상이 이렇게 오라를 받고서 이렇게 무릎 꿇고 있는 동상이 있어요.
철창 안에 갇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네. 그럼 중국 분들이 또 이렇게 중국 분들은 흡연을 한국 분보다 많이 하기 때문에 짙은 가래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걸 뱉죠.
침을 뱉어요.
네.
그래서 너무 뱉으니까 이제 앞에 이제 침 좀 뱉지 말라고 현판이 붙어 있고. 보기에도 딱한 지경인데.
네네.
근데 역사가 되게 재밌는 게 사실 천년 이상 이제 악비는 영웅이고 진해는 역적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중국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는 이제 50개 이상의 소수민족을 하나로 거느려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족이라는 개념보다는 중화민족이라는 개념을 써요. 이거는 뭐 이제 수많은 민족들이 하나의 중화민족이다라고 이제 포괄하는 개념인데 그 개념에서 보면은 이제 악비의 전쟁은 그러니까 요나라나 금나라나 몽골도 이제 중국이에요. 옛날에는 오랑캐라고 분류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악비는 자기 동족과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되는 거고 오히려 진회는 통일 정책을 추구한 사람이 되는 거라서 역사적 평가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 동상도 없어질 수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지기 전에 빨리 가봐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평가가 되게 참 재미있죠. 어떻게 네네. 보면은
평가가 그 어떤 시기에 따라 좀 갈리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역사는. 근데 아직까지는 이제 뭐 중국 동해안 지방은 한족들이 대다수고 그분들은 여전히 민족 영웅이죠.
네.
근데 어찌됐건 그분의 삶 자체는 되게 비극적이기도 하고 일단 제가 주목한 건 이런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어떤 영웅들이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이했는데 이 그 삶의 비극성 하나만 가지고 천년 이상 그 악비는 영웅이 된 거죠.
아니 그럼 이 악비 장군의 사당에서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면 여기 요 포인트는 가봐라.
진해를
진해
진해 석상
침 묻은 진해와
진해.
그다음에 이제 악비 석상 악비 사당을 가면 이제 악비 장군의 동 이제 조각이 있죠. 소상이 있는데 네. 그 소상의 좀 웅장함들 그걸 바라보는 중국인들의 애국심 같은 걸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우리가 생각하는 애국심하고 좀 다른데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좀 알고 가면 이게 재밌는데
그럼요. 네.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가면 쓱 그냥 지나가는 거잖아요. 어 저런 게 있구나 저 동상이구나 그런데 요게 좀 이렇게 숨은 뭐 역사 이야기나 뭐 에피소드를 알고 가면 아 이게 이거였구나라고 네, 네.
좀 더 이렇게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곳은 야오 차이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네. 저희한테만 좀 풀어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서훈은 예부터 중국의 그 수많은 신 묵객들에게 좀 창조적인 영감을 불어넣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 그럼 작가님에게, 전명 작가님에게 서훈은 어떤 곳인지.
그 서호하고 제가 많이 비교하는 데가 타이산이에요. 태산. 그러니까 태산 같은 경우도 유네스코 문화유산이죠. 산인데 자연유산이 아니라. 그러니까 장각이나 부채구랑은 다른 거죠. 근데 거기도 가면은 그 당나라 시절에 황제부터 시작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써놓은 석각들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자를 좀 알고 보면 이게 어마어마한 유산들이거든요. 근데 그 타이산과 맞먹는 곳이 유일한 곳이 전 서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저희가 이른바 왕희지에 서체가 새겨진 비석을 볼 것이며 아니면 그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겠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문화 콘텐츠의 전반을 가지고 있는 곳이다. 단순한 볼거리라고 보기엔 좀 네. 아쉽다 여기는.
좀 부끄럽네요. 태산 오르면서 아이고 죽겠다 생각만 했던 저로서는.
아 그러니까 테이블 깔고 올라가셔야죠. 그런데는. 네.
저는 알고 갔으면 좋았어요.
저 일하잖아요.
네.
일하는데 올라갈 때 힘을 빼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저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요 일단. 그래서 힘을 비축한 다음에 걸어서 내려오면서 역순으로 책을 써요.
야, 그랬어야 되는데.
좀 얍삽하죠 좀. 네.
그랬어야 되는데. 네.
자 이렇게 저희가 한 시간 동안 항저우 서울 여행을 해봤는데 이게 한 시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항저우 이야기를 좀 더 이어가는 게 어떨까 생각되는데요. 자 오늘 너무 감사했고요. 네, 너무 유익한 내용이었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저 항저우 내용 좀 더 재밌는 에피소드랑 또 뒷이야기 해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많은 분들이 여행책 신청해 주셨는데요. 전명 작가님의 책 당첨자 명단은요.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놓을게요.
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다음 주 뵐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뭐 특별한 데이트 없을까?
영화 볼까?
영화는 지난주에도 봤잖아.
연극? 미술관?
다 했던 거잖아.
그럴 줄 알고 준비했지. 2017 풍류 그리고 한류 콘서트.
기타리스트 김도균, 재즈 보컬 웅산, 대금명인 이생강, 피아니스트 임동찬까지 나오는 그 콘서트.
EBS 신사옥 건립 기념으로 열린다는 그 콘서트. 심지어 무료 공연이야.
와 부모님이랑 친구들도 데려가고 싶다.
걱정 마. 관람 신청은 EBS 홈페이지 그리고 모바일에서 아직도 신청 가능해.
진짜? 9월 27일 수요일 저녁 7시 아람누리 극장에서 열리는 2017 풍류 그리고 한류 콘서트.
우리 마음속에 저장.
EBS 신사옥 건립 기념 콘서트죠. 2017 풍류 그리고 한류가 9월 27일 저녁 7시 고향 아름누리 아람극장에서 열립니다.
참여 신청은 EBS 홈페이지에서 하시면 되고요. 많이들 오셔서 우리의 풍류 느끼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무료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자, 그리고 검색창에 니어 차이나 입력하시면요. 저희 홈페이지 아주 쉽게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요. 다시 듣기, 다시 보기도 무료입니다.
네, 끝곡으로는요. 콜드플레이가 부르는 파라다이스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이만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리오 차이나 DJ 박희순
이승희였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하여! 지하여.